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기사 가운데서 저희들이 궁금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한 것,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의 정체를 밝히신 것, 또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서 유치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당신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지 않았느냐. 많이 갔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신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갔는데 간 목적이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느냐. 조금 이상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갈대라는 것은 뭐 여기저기서 자라는 거거든요. 물만 있으면 뭐 다 자라죠. 그 다음에 또, 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느냐, 그러시거든요. 그 사막으로 갔느냐, 그 빈들로 갔느냐. 부드러운 옷이 뭐, 광야에서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잖아요. 뭐, 먹는 음식부터, 뭐, 옷부터가 다 이게 복장이 금욕주의자죠. 예. 좀 안 어울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복장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중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과 그 아이디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요.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관심이 차단되고 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했어요. 또 그러기를 바랬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세례 요한처럼 불같은 정열로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또 불의 이렇다면 불의 심판을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혁명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나다, 이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왜 세례 요한에 빠져 있느냐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고려하면은 갈대와 부드러운 옷은 전혀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갈대와 부드러운 옷은 왕권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로열과 관계된 것이에요. 이 부드러운 옷, 그러니까 화려한 옷, 그런 옷과 갈대는 로열 왕권에 관한 품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를테면 왕궁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왕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뭐 화려하고 뭐 사치스러운 옷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갈대라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흔들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입장이라면 그게 뭐, 무슨 말씀 하시나 그러겠죠. 뭐, 아무 데서 볼 수 있는 갈대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광장으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겠죠. 뭐, 우리가 뭐 바본 줄 아세요?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당시에 사람들은 갈대의 의미를 금방 왕권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 배경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대 그러면 뭐 연약한 갈대 뭐 그러잖아요. 사실은 당시에는 왕궁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대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뭐 갈릴리 지역에 뭐 여기저기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갈대가 여기저기 무성하기 때문에 갈대는 다산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헤롯.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몇 년 전에 그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갈릴리 갈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갈대를 자기의 이미지가 들어간 동전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고 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 동전을. 갈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자지 메시아 왕이 아니라는 것이고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를 갔느냐 했을 때 그 듣는 청중들은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죠. 왕궁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 세속 왕궁과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메시아도 아니다.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눈을 돌려서 요한 자신이 증거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쓰는데 그때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와서 들려준 말씀과 이렇게 서로 상통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가랴의 이제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요한은 선지자인데 사실상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하고 이제 예수님께 평가를 했어요. 주의 사자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좀 비교를 하자면 연탄으로 밥 지어 먹던 세대하고 전기밥솥으로 밥 지어 먹는 현대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연탄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전기밥솥이 나오는데 왜 연탄으로 밥을 지으려고 그러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밥을 짓는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고 또 구약에서 예언해온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서 끝이 났다, 마감이 됐다 그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 관계에서 보면 예언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사역을 아주 담대하고 또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역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실패를 해서가 아니에요. 실패를 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는 뭐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성공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끝을 냈어요. 그래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만둬야죠 이제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기를 고대하고 희망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빛이 죽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에게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출범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사역이 그건데 바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서 고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서 출범이 됐으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접을 때가 됐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청중을 돕기 위해서 요한이 누구인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으신 거예요. 갈대를 흔들리는 갈대 보기 위해서 광야를 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기 위해서 광야를 갔느냐, 그 세례 요한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그 대화가 굉장히 길잖아요. 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도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누구시냐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회의에 질문이 의심이 가서 그렇게 질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이니까 하는 그 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 오리라가 한 엘리야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리라고는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성정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사역으로 엘리야의 스타일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는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 같잖아요. 이 저게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메뚜기의 속청을 먹고 그 더운 지역에서 그 두꺼운 낙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금욕주의자는 금욕주의자예요. 그런 것을 참고 극기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죠.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불의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든지 뭐 쭉쟁이를 다 태워버린다든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사실은 오리라고 한 엘리야 다음에 오는 자가 있다.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오는 자가 있는데 오실 그이 즉 메시아가 있다. 그분이 바로 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이 왔느냐.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뭐냐. 그 다음에 오실 자는 근데 너희들은 엘리야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충분한 암시를 주셨기 때문에 알아서 세게 들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세례 요한이 뭐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여자가 낳았죠.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보다 더 큽니까? 그것은 이제 이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서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았어요. 맨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근데 이때부터 천국을 선포했다 그러는데 그 이때가 언제예요? 본문을 보면은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갈릴리 같이 사역 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투옥된 시점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그러고 천국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시점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 사역을 끝내고 감옥에 붙잡힌 때라. 그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역 끝났어요. 거기서 죽죠. 예, 그게 자기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끝났어요. 세례 요한은 죽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요한까지의 구속사역을 위한 예언시대의 핵이 이제 다 그어지고 이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의 현 시점까지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죠. 그런데 그런 준비를 마감한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드린 선지자 중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선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한 박스를 준비한다고 쳐보세요. 그거 아니죠. 선물 넣고 박스 잘 구해가지고 정성껏 해서 포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쁜 끈으로 묶잖아요. 그 예쁜 끈을 마지막으로 묶어서 선물로 넘겨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새언약 백성의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제 열어보이시는 때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와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직접 사역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떤 유명한 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도 그런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자죠. 말라키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메시아에 오시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의 신분이 누구다, 그 사람이 하신 일이 뭐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소명과 특권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거든요. 구약에서 성전에서 그 다 뭡니까?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상징이고 의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서 증언한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냐 하는 것을 증언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였습니다. 자, 이제 11절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사람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건데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는, 그러면 천국 가면은 뭐 우스개로 세례 요한은 저 밑에 있겠네요, 우리는 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뜻이겠어요? 극히 작은 자라도, 뭐 나같이 극히 작은 자라도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뭐 만분의 일도 되지 못하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랑,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랬습니다. 무슨 천국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후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후 천국이 아니란 의미로 천국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겠어요? 자,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저자가 책을 쓰려면 그 독자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쓰잖아요. 나는 어떤 나 국민학생을 위해서 쓰겠다. 나는 뭐 교회 집사급 이상 되는 분들을 위해서 쓰겠다. 뭐 이런 거 있듯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가 들어가는 표현을 아주 꺼렸어요. 그럼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냥 하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보다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써서 거기서 같은 얘기인데. 왜냐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님이란 말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꺼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불경하다. 하나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피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이건 누가복음 7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죠.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뜻이 좀 넓어지는데 천국 그러면 바로 죽어서 가는 그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이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뭐 말은 천국이라는 것이 뭐 하늘 전체에다 나라 국자 쓰니까 이게 그냥 하늘나라에서 사후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질의 의미는 사후 천국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럼 뭐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그 오셔서 이제 다스리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시작하는 새로운 왕국이 있어요.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들어가요. 사후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맛을 보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이 말도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성경에 뜻하는 것을 바로 정의하지 않으면 그냥 영생은 그야말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 아래에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뭐 죽지 않고 그것도 들어가 있죠.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주님을 왕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 나는 예수 믿고 뭐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미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야 내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왕이죠. 왕이 있어야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왕은 지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을 세상에서 모시면서 그 왕의 지시를 받고 그 왕의 말씀을 듣고 그 왕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신실한 신하들, 신실한 백성들, 그런 신복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없으면서 내가 뭐 구원받았다, 내가 뭐 천국에 난 죽음 천국을 확신한다 이런 말은 별로 그 설득력이 없죠.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현재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천국의 삶이 있느냐, 영생의 특징이 드러나느냐,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산다 그랬죠. 어둠의 왕국에 있다가 어떻게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그 빛의 왕국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현세에부터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자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사후 천국에서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출범되는 그 문턱에 서서 직접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직접 계시에서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는 모든 선지자들이 뭐 아무리 훌륭한 뭐 이사야, 뭐 에스겔, 예레마야 뭐 이 모든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희미하게 알았어요. 아브라함까지도 멀리서 예수님 자신 말씀하셨죠. 멀리서 내가 올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보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가 1차적으로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선포는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가 예수님에서 종결되고 성취된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 앞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뭐 예언이나 이런 게 그런 율법 그런 것이 다 끝났다. 뭐 성전이나 제사장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시사를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최종 목표였어요. 그 점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였습니다. 굉장히 사역을 짧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선지자였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자였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 사람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보다 훨씬 앞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켜서 개막해서 나아가는 그 시점에 문 안에 넘어가지 못했죠. 거기까지만 갔어요. 그 문턱까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출범시킨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주는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산상설교를 듣지 못했죠.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많은 이적들을 보지 못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 장면을, 그 사건을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죠.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순절에 어떻게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 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새 생명을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훨씬 더 낫죠.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뒤로 두고서 사는 분을 살잖아요. 이미 그 시대가 지나 그때를 지났어요.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 살고 지금 현재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체험하면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잖아요. 세례요한은 그것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또 다시 어떻게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거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주님을 왕으로 받드는 그 새하늘에 들어간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보다 세례요한은 작은 자였죠.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깨달았던 하나님 나라는 미완성의 계시였습니다. 온전한 계시가 아니에요. 잠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고 성령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특권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이 복받은 자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 그 돌아가신 이후에 사니까 언약 백성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대속이 되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런 재림과 부활의 소망까지 안고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브라함마저도 다윗마저도 예레미야마저도 에스겔마저도 스바냐 선지자마저도 요나 선지자마저도 이 모든 선지자들도 다 희미하게 이런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체험에 관한한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간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훨씬 더 많이 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의 부음을 체험한 신약교인들은 요한보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우리는 어때요? 요한처럼 예수님 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앞서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성취의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저 맨날 내가 불행하다 그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에도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주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위대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자존심이 나는 낫다 혹은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뭐 이게 아니라 복음적인 자존심, 복음적인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얄 것 같으면 나의 존재는 이런 자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세례요한보다 더 복을 받고 더 위대한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 누가 뭐 나한테 와서 뭐 짓궂은 소리 하고 뭐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허트를 받고 뭐 잠이 안 오고 그러겠습니까? 그, 내 스스로 깨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 남복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나는 세례요한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누릴 줄 알아야죠. 영생을 누릴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려야 돼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요한은 그러면 그런 자인데 세례요한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면 야 굉장히 내가 잘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와 세례 요한 뭐 별거 아니네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어도 우리의 진실한 측면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를 해요.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점, 그것이 눈에 크게 보여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보통 의심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죄를, 보라! 세상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이렇게 물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내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뭐 성령이 불러서 무슨 뭐 세례를 줍자니 뭐 이스라엘의 메시아니 어쩌니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너 자신이 그렇게 나를 의심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앞에서 정리해놓고서 내 신분과 내 사역을 의심한다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를 믿겠느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꾸짖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대하지 않겠죠? 배신했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척 동정적이었어요. 한마디의 비난도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주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믿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제자들에게 보내 당신 진짜 오실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올까? 이렇게 또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라면 뭐 다른 사람도 별거 없을 테니까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한마디 비난도 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면은 어떤 도전이 됩니까? 요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등불이 켜다가 바람이 들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인생의 시련이 오고 세례 요한처럼 그 끔찍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그 등불이 깜빡거리기도 하겠죠. 마음의 의심도 갈 수 있고 인간의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회의가 생기죠. 이게 다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겠죠. 예수님 거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호평하십니다. 아주 작은 선행이지만 그것을 확대기를 통해서 크게 외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있게 무례할 것은 세례 요한보다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 말씀 듣고 그냥 해 좋다고만 하고 끝날 거냐 이거죠.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또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주님을 더 잘 안다면은 그런 신약시대에 산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던 내용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복음의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겠죠. 이거는 저 같은 사람에게 엄청난 도전이 돼요. 강단에 선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정말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이런 자백 독백이 나와야겠죠. 예. 우리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인 성령 강림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담대해야 되고 훨씬 더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천국이 시작된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프로그램은 구약 백성이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까지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 분으로 오셔서 끝난 줄 알고 심판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심판은 재림 때 있을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경신되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 세계로 이어질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구속의 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낙담하면서 천막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박고 있을 때 나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저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뭇별을 보라. 뭇별을 보고 내가 헤아릴 수 있나 헤아려보라. 내 후손이 저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뭐 자식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생길 기미도 없었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롯을 잡아가니까 그 가서 구출하려고 갔다가 전쟁 그들 쫓아내긴 했지만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큰일 났어. 자기는 하나의 족장에 불과한데 이거는 여러 나라에 그 연합군들이 다시 공격해오면 어떡하는가. 사막에는 낙타를 쓰는데 낙타가 모래 발쪽이 탁탁 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곳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손이 없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의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적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 그냥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 약점을 아세요. 아브라함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나오라. 그 우울과 침체의 천막 속에서 나오라. 덥고 후덥지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기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나오라. 바깥으로 나오라.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와라. 내 손을 붙드신 주님. 그래서 그날 그 청청한 하늘에 많은 뭇별들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랬어요. 내 자손이 저 후손이 저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고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구속의 창공에서 더 많은 진리와 약속의 빌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적극적인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겠죠. 쉽게 좌절하거나 소시안적으로 세상을 보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구속의 청사진을 손에 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세가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담대하고 뭐 이런저런 작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지만은 이거 얼마나 작은 교회예요. 이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많든 적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와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깃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구속의 창궁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드라마의 대구속의 청사진과 그림들과 이 모든 확신을 우리가 가슴에 지니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패해서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요. 이 크리스천들 말고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이제는 교회 내방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복음의 진리를 힘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신학의 연구가 있었고 많은 주석이 쓰여졌고 많은 좋은 강해서들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드라마를 총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시대에 삽니다. 체험적으로 영생의 삶을 생동적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크리스찬 삶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매일같이 나는 아 예수의 삶을 사는 거라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림자에 해당하던 것, 제사제도, 율법 이런 것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신구약 성경과 성령의 조명으로 훨씬 더 실질적이고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영생의 깊이와 새언약 백성으로서의 성숙에 대한 자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